오늘 제목은 왕을 모신 왕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강단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이 하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엔 나의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은 내가 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인생은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사단 앞에 종 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4시간 그리스도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문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고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밟는 그 모든 곳이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벗기시고, 이제는 내가 위임왕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배경과 천국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볼 때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문제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을요. 세상은 바보라 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다 살리는 거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임왕의 노릇을 했던 그 모든 사람이요. 진짜 세상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적어 놓은 구절입니다. 여러 개 환상을 스가랴서의 그 서두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뭐 다른 환상들은 좀 이렇게 말 그대로 꿈꾼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환상은요. 눈앞에 마치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내가 위임왕이 된전 과정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함께 묵상해서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요. 사탄과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때 죽었을 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있죠. 다시 재건하는 그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인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요.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놈을, 이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말로 좀 해석을 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요. 내가 가진 문제들이요. 우리가 볼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네가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무슨 세계 복음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있느냐? 2절 끝에 보시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게 재 속에서 같이 불타고 있던 그런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다 불타버려서 죄로 변해도 상관없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우리 인생인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여호수아를 사단의 그 참소와 아무 상관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옷을 벗겨라. 네가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히겠다.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5절에 보시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고 또 천사가 그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 오늘 본 마지막 절인데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유인 왕이구나. 우리의 육신적인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요. 사단의 그런 참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 이 구절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심은 설명하려면 과거를 이야기해야겠죠. 우리의 과거는 사단과 또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그 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굴레, 죄와 저주, 사망의 그 저주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단,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근원이 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사단을 꺾을 유일한 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모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손을 놓게 만들 사람은 사단보다 더센 사람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주신 이름,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하시고 모든 걸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좀 밤에 잠을 못 자고 귀신한테 좀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볼때 계속 사단한테 시달렸던 거 보면은 아마 믿음이 많이 약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영접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가 그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물론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하고 너무 괜찮다, 늘 기쁘다, 감사하다 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울어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원래 이게 사주팔자를 보고 사람을 점쳐주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게 굉장한 통계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맞는 거죠. 들어맞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그 모든 기준을 깨는 사람들이 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명 인사들의 그런 점괘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사주팔자를 보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성공해 있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 뭐냐 보니까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게 확인된 날부터 회심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장로님이 되어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그 인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불신자들과 뒹굴면서 그 현장에 있지만요, 분명히 다른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때고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표고 가장 최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배경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레 겁먹고 미래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두고요. 불신자들처럼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러는 저도 뭐 이제 4월에 있을 목사 안수다, 뭐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결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저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 미래마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부터 우리의 한계를 계산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배경과 사망의 배경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는 열심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습니까? 모든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축복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기에 모든 걸 우리가 꿈꾸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진 자를 바로 하나님이 위임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위임 왕으로 얼만큼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임 왕은요,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의 징표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뭐, 모자예요? 근데 사실 그 왕이 진짜 왕이다를 나타내려면 옥쇄가 필요합니다, 옥쇄가. 왕의 도장이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쿠데타가 많고 왕이 왕을 서로 죽이고 그런 때에는요, 그 옥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주신 징표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왕 됐다가, 그리스도가 왕 됐다가, 하나님 잠깐 섬겼다가, 또 내가 불신앙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늘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것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를 통해서 뭔가 막 보여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여지고 체험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고백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고백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한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를 물론 꿈꾸는 건 좋지만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왕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자로 선지자를 꼭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고요. 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긴밀히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굳이 옆에 누가 다른 영적인 지도자가 도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세워질 때 그 배경이 어떻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들들이 좀 타락합니다. 뇌물을 받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당신의 그 후임이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에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유와 또 그들이 원해서 왕이 세워진 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또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세워지고서부터 물론 다윗이나 뭐 괜찮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왕조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갖 전쟁을 다 치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는요. 또 그 전에 많은 인물들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이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육이 시작됩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짓밟히는 거 있죠. 처음 그 왕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왕들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선지자를 꼭 세우시거든요. 선지자와 그리고 구약시대 때 왕들마저도 따라가야 했던 한 가지는 뭐냐?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아무리 세상 앞에 잘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자. 참된 위임 왕은요. 이런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우선순위 되거든요. 이게 우선순위 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이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록 이 권세 앞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현장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징표인 거죠. 이때 우리가 비로소 정복자로 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그 노아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딱 완성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딱 그때예요. 모든 동물들이요, 노아의 그 지위에 따라서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위임 왕권을 가진 자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정복하느냐? 만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모든 영적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복음의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곳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과 또 권세를 가진 이 위임왕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길가밭, 뭐 이런 길가밭이나 뭐 옥토밭이나 이런 것들,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비유하는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길가밭에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천국의 배경이 임하는 때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권세가 임하는, 우리가 위임왕이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의 역사. 이런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그 모습인 겁니다. 좀 쉽지 않은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잊고 그 행복한, 그래서 죽어야만 갈수 있는 그런 곳, 우리 렘넌트들한테선 특히 많이 듣습니다. 언제 많이 듣느냐? 시험 기간에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막 그런 고백을 많이 듣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루어 가시는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영광. 이게 위임왕의 징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표들만 봐도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불신앙이 딱 오면은 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1년만 기도해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후에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왕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임왕의 이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좀 보면,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분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분명한 것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늘 꺾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이렇게 외국에 보면은 들판에 막 이렇게 높이 자란 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말라있는 풀들을 이제 불로 태웁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사람이 그풀 한가운데 있는데 저쪽에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불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람 조금만 불어도 금방 불이 번져서 온다고 해요. 그때 그 불을 피하는 방법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셔야죠. 그죠? 그래야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 주변에 있는 풀을요, 먼저 자기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더 태울 게 없으니까 그 자리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집착하고 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화와 또 사단의 생각들과 나 중심의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요, 거기에 쏟아야 되는 우리의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집중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이미 불태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불태우는 거죠. 그럼 사단이 감히 우리의 삶을 침투하려 할 때도, 틈타려 할 때도 틈탈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집중 1차 합숙이 있죠. 1차 합숙의 좀 지침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혼자서 하나님 옆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절대 뭐 친한 사람이랑 같이 앉고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당장까지 해서 총세 번을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혼자서 하나님 옆에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렸던 그한 번의 훈련이요, 제 인생과 제 모든 생각들을 다 바꿔놨거든요. 그걸 볼때 이번에 여러분이 한 많게는 한 80여 명 정도가 참여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내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하며 그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지역 집중 1차 합숙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리가 너무 작은데, 계속 아멘 하고 싶지만,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을 모신 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